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9문답에서 61문답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오른쪽 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59문,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제60문,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다만 순전한 은혜로서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또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다만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선물로 주시고 내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단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제61문, 왜 당신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될 뿐입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을 뿐입니다. 연초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한 2, 3개월간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 있는 이 사도신조의 의미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자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도리와 또 신앙의 내용들을 알고 믿어야 할 것이며 또 각 신앙 고백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용 없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신앙 고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 3개월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서를 쫓아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9문답에서 61문답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신조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지만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조의 내용이 어떤 단어로 끝이 나는가 하니 이런 이런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59문답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는가 하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또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의가 뭔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이 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한 이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에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 칭의가 뭔가를 살펴보십시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이긴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얼마 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여중생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을 미군 법정에서 이제 그 심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여부를 따졌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미군 법정에서 이 미군들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한국이 지금 시끄러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요. 미군들이 실제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과 정의와 관련해서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계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서 오늘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육신문답에 나타나 있는 대로 아직도 우리 안에 죄를 향하는 성향, 이것을 가리켜 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칭의 교리와 관계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와 다른 점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칭의하면 실제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롭지는 않은데 그냥 의롭다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칭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개혁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칭의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의롭다고 선언한다 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법적인 선언,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의롭다 이긴다라는 이런 법적인 선언으로서만 칭의를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방종을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해버리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줄 모르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화의 정도에 따라 칭의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어가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의로우냐 하는 것도 거기에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의 견해를 따르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칭의는 유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어떤 신자가 완전히 성화될 수 있습니까? 물론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도의 창시자를 알 수 있는 웨슬리안이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긴 했지만, 물론 말년에 가서는 그 생각을 포기했지만 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따라서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면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신자는 단번에 즉각적으로 의롭게 되며 항상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책과 이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과 심판이 더 이상 신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문답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가기 싫은데 목사님이 또 왜 안 왔냐 묻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다만 순전한 은혜로서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또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칭의 법적인 선언은 죄에 대한 용서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요. 그냥 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죄가 없는 중립상태만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인의 죄를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자격인 의의를 더딥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에 근거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언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에 주어질 그런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뭐냐라고 할 때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칭의가 뭐냐 하면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될 그 칭의를 쉽게 말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가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에 가서야 실제로 의롭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으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종말의 축복, 의롭다함을 받는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정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미리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종말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이것과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아직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종말의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는 실제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과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은 종말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 전혀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어떤 근거로 모든 죄와 또 그로 인한 죄책과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정적인 선언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먼저 우리가 이 칭의와 관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법정적인 선언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꽃만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우리가 행하는 의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성화의 여부에 따라 얼마나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뭐 로마서를 이미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3장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한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절대로 폐지되지 않고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법정적인 선언의 근거는 예수님이 그의 대속사역으로 이루신 의로움, 즉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로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갖고 있는 이 의는 우리로부터 생겨난 생내적인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외래적인 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의로움은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자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율법의 의무를 우리 대신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로움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의로움을 전가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와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자를 죄 없다 하시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공의로운 분이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형벌 받을 자의 죄악을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 하신 분이 어떻게 의롭다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 같이 분명한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런 억지 선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롭다 하셨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의롭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이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의 억만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교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담당해야 될 죄책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둘로 나눕니다.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소극적인 순종은 무엇인가?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의 죄책을 친히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대가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순종이 뭐냐? 이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심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주님의 순종을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순종이라 그랬지요? 소극적인 순종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극적인 순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은 율법의 완전을 의로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마지막 단계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극적인 순종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단계였다고 볼 때 이것은 또 적극적인 순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뭐 이 체계적으로 조직신학의 폐해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뭘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보기보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인 순종이 되기도 하지만 율법의 마지막 단계로 순종했다라고 볼 때 이것은 적극적인 순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적극적인 순종, 소극적인 순종 이렇게 나누기보다 주님의 삶과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고 또 율법의 의로움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도 그럼 구원하였습니까? 적극적인 순종, 율법을 지켜 행하심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고 성육신 자체가 다 고난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전체의 삶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인 순종, 소극적인 순종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이 의로움을 신자는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증가받게 됩니까? 이 의로움을 어떻게 증가받지요?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제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증가받을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 성경은 칭의는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현상교회 성도님들은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눈치를 챘겠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 예수님의 공로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고 자기의 믿음을 향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칭의의 근거나 공로가 아닙니다. 비비 워필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워지는데요. 예를 하나 드십시다. 제가 부산을 가려고 차표를 샀습니다. 그러면 차표가 저를 부산까지 데려다 줍니까? 기차가 저를 부산까지 데려다 줍니까? 기차가 부산까지 데려다 주지요. 근데 차표 없으면 기차 탈 수 있나요? 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그리스도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과 방편과 과정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또 다른 종류의 의나 행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물론 필수적입니다.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공로적인 의미에서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공로적인 조건과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이지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믿음도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칭의의 방편으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믿음이라는 채널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라도 행할 수 있으면 두 가지 채널을 마련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행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인데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어보려고 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믿음은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도 방법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역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된 회심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오늘 영적인 생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 쉽습니다, 그죠? 구원받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뭐냐? 나를 의롭게 하려는 헛된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읽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를 의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시리라. 그런 기대감은 아예 갖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마지막이요, 내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며 인간으로 인간의 본연의 자리, 즉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떠나서 내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의로움을 찾아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 길이 엇갈려가지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는데 인간은 자꾸 의로워지려고 올라가니 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의도하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관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런 단계에서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대로 살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타락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인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봉사 조금 하고 헌금생활 꾸준히 하고 뭐 그런다고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칼빈이 말하기를 구원의 선물을 받는 빈손이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손을 내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밀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를 빌려다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신세지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이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믿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칭의와 구원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내 경건이나 체험이나 믿음이나 그 어떤 것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자체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문제는 자꾸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자기 믿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그저 굳센 믿음 주십시오. 아주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이 죽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믿음도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됩니다. 왜?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우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남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나마저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자기를 붙듭니다. 믿음의 참된 역할은 믿음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61문답의 답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60년 3년에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므로 자기 안에 믿음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확신이라는 이 자기 감정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느끼길 원합니다. 뜨거움.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런 감정을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구원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련회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변적인 것입니다. 주여 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막 마음에 그냥 불이 나는 것 같다가 내려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수련회 마치고 실컷 낮잠 늘어지게 자고 안 보던 테레비 보고 이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구원 받았나 헷갈리는 거예요. 막. 수련회 가서 느꼈던 어떤 확신하는 감정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체험의 근거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아주 불안한 바탕 위에 세우는 꼴이 되고 맙니다. 칭의의 선언을 믿는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느낌과는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감정의 기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과 같이 도말되었고 여러분들의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구름을 타고 걷는 그런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어떤 느낌을 가질 때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런 느낌과 정반대되는 경험들을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살 동안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 코가 좀 길어진다든지 혀가 좀 돌아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얻고 미국 시민권을 딱 받아도 저의 코는 그대로요. 저의 발음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실제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적으로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송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면 누가 송사할 수 있는가? 누가 참소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적시나 칼이나 그 모든 것도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상당히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합니다. 자학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식에서 자유한다는 이 말을 정당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죄의식하고 죄의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죄의식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의심케 함으로 우리를 낙심케 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죄의식이 아니라 정죄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속에 살 때 죄의식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것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식이 사단의 강구로 인해서 우리를 절망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정죄의식으로 발전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십시다. 성화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실제적인 변화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의 카트라인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성화되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거지가 오면 5,000원짜리 한 장 정도는 줘야 구원받습니까? 뭐 그렇게 뭐 돼 있나요, 성경에? 구원의 카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도대체? 이번에 연합고사 카트라인이 몇 점이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신자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나 가장 작은 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다가 제일 말년에 썼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전가시켜 주신 그 의 그곳으로만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가되는 은혜는 주입되는 은혜, 즉 거룩함의 열매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